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본문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오순절, 또 하나는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던 날을 기억하는 절기고, 또 오순절날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말씀을 받았던 그런 날이 시작이 되고요. 또 초막절은 유월절 이후에 나와서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셨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만나로 메추라기로 머리시고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3대 절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있었던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그것을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감격 또 그 은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초막절에 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텐트 치고 한 7일째 살고 또 8일날 성회로 모이고 하는데 헌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로암 가서 물을 길어와서 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 물로 우리를 먹여주셨다, 그런 헌수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빛의 축제, 그래서 이제 등불을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이 절기를 이때는 지켰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가운데 계시면서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헌수식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7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흘려보내고 광야에서 먹었던 그 물이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야 그러시는 거예요?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나는 생수야, 나는 빛이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가운데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저자는 생명의 물이야 그러는 사건과 생명의 빛이야 라는 그 사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이야기를 가운데 쏙 집어넣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건은 지금 쭉 연결이 되진 않거든요. 전개상. 그러면 전개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저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갑자기 왜 저 사건을 저 가운데다 집어넣으셨을까? 지금 왜 예수님께서는 물이야 빛이야 하면서 그 가운데 죄인인 여자가 잡혀온 사건을 집어넣으셨을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일까? 정말 예수는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의 생명의 물이 될 수 있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곧 깜깜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빛이 될 수 있나? 그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 예수님이 정말 생수인가? 저 죽을 죄인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의로운 사람 말고 죽을 죄인에게도 예수님은 생수고 빛이 될 수 있는가? 굉장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1절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냥 한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전체 그림을 갖고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이 잡혀옵니다. 여자는 현장범이에요. 현장범을 잡는다는 것은 늘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잡아온 이유가 있어요. 잡아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현장범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증명도 해야 되고 증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증거 불충분 그러면 무죄로 풀려납니다.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얘기는 아주 치밀하게 함정 수사를 했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잡아왔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죄짓게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잡아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둘 다 잡아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자만 지금 잡아왔습니다. 계획된 사건이었고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희생양일 수도 있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여인을 희생제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끔찍한 사건입니다. 범죄를 계획한 것도 무섭고 잡아온 것도 무섭고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를 가지고 온 사람도 무섭고 궁극적으로 예수를 잡겠다 그러는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질문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사람이 악하면 어디까지 악한가 참 논리적으로도 참 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잘 못해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의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나는 잘 못해도 당신이 잘못하면 안 돼. 그리고 당신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굉장한 의의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뭐 의분이라고도 누가 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정의감. 근데 제가 보면 이중잣대죠. 남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한데 자기한테는 아주 관대한 아주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돌로 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사랑, 용서, 화해, 평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참 무의미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근데 용서해 그러면 또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난감한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데 사탄적 지혜라 악한 거죠. 죽이는 지혜예요. 똑똑한 이야기를 하는데 살리는 지혜가 있고요. 똑똑한 이야기 맞는 얘기를 하는데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탄적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그러지 않고 살려요. 회복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말을 할 때 맞는 말을 해도 이게 살리는 말인지 남을 죽이는 말인지를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냥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적 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을 갖고 딜이 돼요. 법이 이렇다. 근데 이게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은 법의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법의 정신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모든 것을 봐야 되는. 지금 장면도 사실 그런 장면이죠. 이 율법을 어겨야 되나, 사랑의 법을 어겨야 되나. 아주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땅에다 글을 쓰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빨리 말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형을 선언하셨어요. 그렇죠? 돌로 쳐. 이 얘기예요. 돌로 쳐. 사형 집행이에요. 이 여자 죄인이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누가 집행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과연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자는 죄인인데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이제 다시 화살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요. 이 여자 죄 있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돌을 든 너희들, 고소한 너희들, 잡아온 너희들, 이제 한번 너희들이랑 얘기를 해보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죄인은 죽어야 하는데 그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심판의 권한은 정말 누구에게 있을 것일까? 용기 있는 사람부터 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부터 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증인들, 현장에서 잡아온 증인들부터 쳐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당당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그럼 재판하시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른부터 젊은 사람까지, 어른들로 먼저,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아, 살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졌구나, 이거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돌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가고 싶었는데 아주 당황스러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돌을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인이 불쌍해서도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 사람들 다 양심이 있었어요. 돌 맞을 여자도 돌 던질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전에는 작동을 안 하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양심이라는 것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양심이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양심이 이 여인이 죄인이야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처벌할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었어요. 잘 몰랐던 양심, 희미했던 양심. 그런데 그 양심이 나에게 되살아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양심,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할 수 있었던 양심이 이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내면의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내 생각을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굴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함부로 남 얘기했던 내 입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었고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내 사고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남을 정죄하고 바라보다가 갑자기 나 자신을 고발하는 자리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앞에 비춰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돌 맞을 사람이나 돌 던질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돌 맞을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이고 돌 던질라 그랬던 사람들은 그 죄가 단지 드러나지 않았 살았다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지금 그게 막 드러나고 있는데 내가 누굴 감히 돈을 던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조용히 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빚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멀쩡해 보여요. 주일이면 늘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또 예의도 갖추고 또 화장도 하고 질서도 상식도 잘 지킵니다. 어떨 때는 겉의 모습들로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다 주님 앞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다르지 않아요. 목사도 오늘 갓 처음 온 교인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나의 의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의 과거의 자랑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내가 정말로 누구인 줄 알죠. 그래서 고상한 척도 사실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고요. 우아한 척하는 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거룩한 척을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랑 기도,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뭐 그렇게 미사여구를 많이 쓸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랑 단둘이 대화를 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정직해지는 거예요. 아주 진실해지는 거예요. 너무 나를 잘 아니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진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빛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진실하고 정직한 순간들이 자꾸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이런 빛 앞에 서 있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체득되어져야 돼요. 내 삶에. 그래야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늘 똑같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늘 똑같은 예배들이에요.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빛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 할 말 없는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빛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이야기는 당시 헬라 사상으로 보면 빛이라는 것은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초월적 존재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이 빛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야 이 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야 그 이야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심오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들을 땐 복잡한 얘기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쉬운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야 그럴 때 그 빛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던 개념이었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 얘기였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야. 너희들은 어두움이야.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인인 여자에게 빛을 비춰서 그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다 하셨을 때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다 떠나갔습니다. 9절에 보면 죄인인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랑도 아주 유사해요.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죄인인 여자는 아무 할 말이 없죠. 우리도 그렇죠. 주님 앞에 이렇게 서면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 여자가 뭐 용서받을 자격 있다고 억울하다고 말 못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처분해 주시는 것만 기다려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기독교와 타종과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선언해 주시는 그 선언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죄인인 모습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 갈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할수록 더 늪 같은 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도 없어요.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자야,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예,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너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바꿔 말하면 이 이야기. 너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나야라는 얘기예요.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죄를 아니한다 이 이야기는 너 죄 없어 이 얘기가 아니죠. 죄인인데 주님 앞에 나오면 거룩한 빚을 받고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그 죄를 묻지 않을 게 이야기입니다. 우리 똑같은 거예요. 칭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인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겠대. 사탄은 늘 죄를 묻죠. 사탄은 늘 지적하죠. 죄를 들춰내려고 그러죠. 잘못한 거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묻지 않으시는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고요.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고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늘 감격하고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나 말씀을 해주세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은 어려운 것 같아요. 갑자기 참 은혜롭게 가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서에 참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졌어요. 아니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동네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면 이 장면 한번 우리 동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네에서 하다가 괴마장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심판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 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그럴 때 너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야기가 아니라 가서 그럴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자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갑자기 이 여자는요 지금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 되지 않았겠어요? 이 여자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현장에서 가늠받아 잡혀온 여자 다 알아요. 갑자기 이마에 이거 주홍 글씨 하나 이게 붙이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래요. 가서 가고 싶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게 편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부끄럽게 힘들게 사느니 죽는 게 낫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이 동네를 떠나고 싶을 거예요. 날 모르는 대로. 근데 주님은 너 살던 대로 다시 가.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세요. 평생 어려운 인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주님은 다시 가라. 그리고 숙제까지 주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짓지 않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봐서 알죠. 죄를 짓는 순간 평안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누구 막 욕하고 나면 전화로 막 누구 흉을 봤어요. 근데 전화 딱 끊고 나면 아 개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돈 떼어먹고 돈 안 갖고 버티고 하,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요. 못된 짓 하고 마음 편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 가는데 가서 너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야 돼. 그게 죄 짓지 않고 사는 거야. 그 평안을 얘기를 해주시는, 어떻게 하면 평안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예, 평안을 잃지 말고 살아라. 그 자유를 잃지 말고 살아라. 참 행복을 잃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용서와 함께 새로운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 모두 다 돌멩이를 들고 사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네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네가 빛을 경험한 사람으로, 네가 자유를 경험한 사람으로, 평강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 세상에 가서 다시 그 평안을 나눠주며 살지 않겠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소가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평화 없는 세상 가운데,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이 답답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네가 빛으로 좀 살아라. 평화의 삶을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라고 돌 있다가 돌 들고 저 죄인이야 그러고 신나게 던졌어요. 내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여자를 보면서 야,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집단 심리,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인민재판 같은 것을 했지만 사실 그것은 평생 마음에 찜찜한 무거운 짐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누구 욕하면 편하지 않다니까요. 그랬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돌 던지지 않게, 돌 던지고 무겁게 살지 않게.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니까 더 행복했더더라. 그 전에 죄인을 향해서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그랬을 때보다 돌 던지지 않고 집에 갔는데 더 편안한 거예요. 더 자유로운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저 예수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사람이구나. 저 예수 안에 참 평화가 있구나. 저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구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 맞고 돌 던지고 살았습니다. 욕하고 욕 먹고 지지 않으려고 또 싸우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생수다. 내가 빛이다. 내게로 와서 좀 쉬어라. 내 자유를 누려라. 내 안식을 좀 누려라. 그리고 평화 없는 세상에 너희들이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 세상은 이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인 여자에게도 돌 던질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 좀 가라. 가라. 용서받은 너희여 좀 가라. 가서 나의 사랑을, 나의 평화를 전하라. 예,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용서 받고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의 삶을 주님은 살길 원하세요. 부활의 기쁨은 바로 보냄받은 자들의 몫입니다. 부활의 감격은, 부활의 설레임은 바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 전에 누군가에게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고 정말로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잡고 가시는 그 은혜가, 그 감격이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